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잘못과 실수를 감추지 말고 인정하고 바르게 고쳐가자. 잘못과 실수를 감추지 말고 인정하고 바르게 고쳐가자.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도 나누겠습니다. 저제 우리는 기본의 속임수 전략에 속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진멸의 명령, 심판의 명령을 어쩔 수 없이 지킬 수 없게 되었 라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우선으로 내세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을 율법의 잣대로 재어보고 있다가 모자라면 즉각적으로 막 이렇게 막 죽이고 진멸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들의 고의적인 죄악도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오랫동안 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실 때는 인간처럼 갑자기 뭐 욱하는 마음에 충동적으로 행한 게 아니고 더 이상 재고의 여지가 없을 만큼 공평과 정의와 사랑으로 판단한 후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는 온전한 순종만이 참된 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 중에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분, 이것도 확실해요. 그래서 이미 심판이 내려졌던 그 여리고 성에 하나님을 믿고 정탐구를 도왔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여인, 랍 같은 경우는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9장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기브온 족속들은 정말 자신들의 심판받을 죄악의 더러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회개하고 결단함이 온 게 아니고요. 심판의 이유도 모르고 단지 이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잔머리를 굴리려고 했던 거죠. 9장 3절. 이 즈음에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하였는가 하는 소문을 듣고는 어떻게 하든 목숨을 부지해 보려고 꾀를 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현대 성경 번역을 읽었는데 이 내용을 볼 때 기브온 족속들은 처음부터 회개를 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속이려고 한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잔머리, 눈 가리고 아웅거리는 그 거짓 용서 구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기브온이 만약에 정말 그때 이 사실을 알고 제대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분명히 용서받았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의도는 절대 그렇게 보이질 않죠. 자, 근데 많은 설교들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여리고성의 뭐 기생 라합이 그렇게 믿음으로 했던 행동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기브온 사람들의 의도가 정말 그런가?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의도는 회개나 믿음이 아니라 단지 목숨만 살고 보자, 어쨌든 여긴 피해보자 라는 그 임기응변이라는 거, 라는 거, 수작을 부리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회개를 통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으로 굴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생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살고 보자니까 결국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심판받는 그 죄의 습관과 그 태도는 그대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치 숙주처럼 늘 잠복했다가 어느 순간 그게 드러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를 살필 때에서 우리가 중요한 초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헤렘이라고 하는 이 전쟁,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 진멸을 명하는 전쟁. 이 전쟁이 바로 그런 의도의 전쟁이다. 그래서 그 일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사명받는 백성들이 행하는 그 우리의 행할 바는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말씀 그대로 진멸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게 그게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명이지. 지금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아, 이들이 좀 불쌍하게 항복하고 있다. 뭐 아, 저들이 막 정말 너무 뭐 어쩌고 있다. 뭐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본문의 참된 의미를 해석할 수 없어요. 원래 의도를 모르고 그냥 엉뚱한 결론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다가 오늘날 동성애자들의 그 고집들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게 사랑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원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런 원리에서. 완전히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런 저들에게 지금 속아서 맹세를 했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거기서 지금 기준을 따져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지도자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맹세를 했다라는 그 입장에서 이걸 자꾸 해결해 가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이신 분명한 이 첫 이 전쟁의 원인, 심판의 도구가 되는 그 뜻,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신들의 맹세가 이 잘못된 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식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여기에는 절대 타협이 없지 아주 철저한 분이시죠. 죄를 졌다고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게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화풀이가 아니라 이거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신약으로 말하면 어때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라도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라도 이 죄를 회개케 하시고 죄를 해결케 하셔야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이신데 지금 이 상황이 그 진멸하는 죄를 진멸하는 곳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말 실수 때문에 이거를 지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한 거예요. 자기들이 속아서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고 해도 그거는 파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파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맹세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바르게 잡아가는 게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조금 전 말한 것처럼 그런데도 이 기본 히브리 족속이 마치 다른 랍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요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요즘에 그 해설 성경에 보면 그 단락마다 주제가 나오는데 그 주제가 대부분 보면 여호수아를 속이는 기브온 족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기브온 족속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설교 목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상황과 여기 지금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의 경우는 그 의도가 완전히 달라요. 이 히위 족속을 또 다른 라합이라고 해석한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이 맹세는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느낌과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잘못된 맹세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즉시 어떻게 돼요? 그 잘못된 맹세를 파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돌아섰어야 되는 거. 그게 온전한 것이라는 거죠.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 이걸 어기면 하나님이 그 맹세를 어겼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에게 화가 미칠 거다라는 9장 19절. 그러자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이제 와서 어떡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으니 별 수 있겠느냐. 그냥 놔두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을 거 아니냐. 공연히 저들을 쳤다가는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 아니냐. 저들을 그냥 살려주기로 하자. 21절. 그냥 살려주는 대신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물을 깃고 장작편의 일을 시키는 일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을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다. 자,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앞뒤 전후가 어떠하든 말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하는 저주하는 그런 분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 크고 중요한 명령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상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얼핏 보면 논리가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명령을 오해하거나 소홀히 하여 잊고 자신들의 현실에 깊이 빠져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문자적인 해석에 속아서 그것이 옳고 그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 된 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네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시내산 언약에서 이 동성애는 죄악이다라고 규정을 했고 그것은 분명히 심판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게 우리 예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 그대로 품어줘야 되는 게 교회다라는 식으로 엉뚱한 해석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 이런 모습은 뭘 만들어?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맺은 언약,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는 불감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의 명예가 달린, 자기들의 어떤 위신이 달린 거기에는 그런 맹세는 민감한 이런 식의 삶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불감증이 만연하고 자기들의 욕구, 자기들의 피해에는 아주 민감한 그런 삶의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일보다 자기들이 벌인 일들을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면서 대충 수습하는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네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삶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행한 결정들이 나중에 봤더니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면 그냥 자신들의 그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창피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말,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변명하고 핑계를 대며 대충 수습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기본과 일들 대부분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의해서 벌어졌는데 사실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잘못을 발견할 때 바르게 수정을 하려고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9장 26절 보면 그날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죽일 태세였으나 여호수아가 막았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지금 리더의 말을 믿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을 때 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데? 라고 깨닫고 기브온 족속을 즉각 진멸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바르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잘 전달되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르게 서고자 바르게 잡고자 했던 백성들을 막아선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이스라엘 족장들과 리더들과 여호수아는 저들의 그런 실수를 무마하려고 여부스 족속을 종으로 부리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타협점을 찾게 되는 거죠. 아마도 리더로서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결정한 일을 번복하는 게 당황스러울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뭔가를 뭐 제가 잘 현실을 모르고 뭐 자녀를 야단쳤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잘못했어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충 무마시키고 넘어갈 때가 많았던 걸 기억하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들도 그랬겠죠. 여호수아도 그랬고 뭔가 결정을 했는데 이게 이거 아 우리가 잘못했어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의 신변, 개인의 명예에 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서 잘못된 것이 지금 발견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즉시 우리가 아, 이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어떻게 돼? 인정하고 수정하는 게 바른 태도였다라는 거죠.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레위기 5장을 참고해보면 이렇게 잘못된 거를 돌이키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레위기 5장 4절 누구든지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함부로 입을 놀려서 맹세를 하였을 경우에는 자기의 맹세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그가 맹세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그 허물을 벗어야만 한다. 이 네 가지의 경우 중에서 어느 것 하나에라도 해당되었을 때에는 그 사람은 반드시 잘못을 고백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그 허물을 벗기 위해 여호와께 면제제물을 바쳐야 된다. 면제제물로는 암양이나 암연소를 드리면 제사장은 그곳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씻어달라고 여호와께 제사를 올려야 한다. 그러면 그의 허물이 벗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주셨다고요. 사람들이 잘못된 맹세와 선언을 했을 때 또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원래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도 사람이기에 리더들도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릇된 욕심으로도까지 잘못된 짓을 범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잘못이 발견될 때 드러날 때는 어떻게 돼요? 즉시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바른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나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이 사람들 앞에 드러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끄러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바른 방향과 바른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걸 잊지 말고 기꺼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진정으로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했을 때 처음에 돌이켜서는 게 쉽지 그걸 합리화하고 또 합리화하고 또 합리화하다가는 이걸 돌이키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날 한국 뉴스 같은 데서도 보세요.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그런 자들이 저지르는 부패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은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은 안 해요. 권력 있고 돈 있는 자들이 그런 짓들을 하잖아요. 그래놓고 어떡합니까?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보호하고 진실까지 외면시켜버리는 그런 식으로 자꾸 행동하죠. 법과 정치가 결탁을 하고 뭐 정치와 경제가 결탁을 하고 숨기고 감추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럼 그거를 보는 국민의 마음은 정말 비탄에 빠지고 너무 괴롭고 씁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주는 인권과 공의, 공평, 정의 이게 바르기에 서지 못하는 나라, 그 사회, 그 문화는요.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보듯이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도 봐요. 무정부 상태, 조폭의 나라가 되고 테러범의 나라가 되고 선량한 국민들이 고통으로 절규하고 죽어가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얼마 전 뉴스에는 그 IT에서 막 그런 조폭들이 난리를 피니까 나라가 전부 돈 먹고 그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심판하는 그런 걸 봤거든요. 여러분 인간이라면 한때 한순간 욕심과 욕망으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잘못이 발견될 때 깨달아질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바른 대가를 치르는 회개의 자리로 가야 바른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욕심과 욕망으로 한 행동을 자꾸 숨기려고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아간처럼 그렇게 감추다가 결국 그 사회가 부패하고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와 규례가 지켜지지 않는 그런 사회는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정의와 공평이 지켜지지 않고 권력을 가진 자들끼리 서로 짜고 자기들을 변명하고 잘못된 것까지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무마시킨다면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똑같은 생각이 돼. 이 나라는 절대 공평하지 않고 정직하면 더 손해다라는 게 생각이 드니까 이제 누구나 다 범법자가 되는 거죠. 그런 나라는 결국 점점 더 표류하게 되고 어려울 때 힘을 모으는 게 아니라 자기 것 챙기기 바쁘고 언제라도 상대를 배신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곳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나라, 썩어져가는 나라, 망해가는 나라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한순간 욕심에 빠져서 죄를 짓거나 또는 중요한 순간에 잘못 행동해서 자신의 명예나 실력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될 수 있을 때, 만약에 남기게 될 때, 그때 바로 그때 그게 발견될 때 그걸 감추고 막 숨기고 그러지 말고 변명하고 핑계를 만들었다가 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른 길로 속히 돌이켜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 삶에서 만들게 된 실수나 잘못을 대할 때 이것을 감추고 변명하고 핑계를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바른 길로 돌아와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이 드러날 때 당황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보다 일단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나타나는 본능적인 어떤 그런 방어태세이기 때문에 잘못이나 실수를 만날 때 머뭇거리거나 즉각적으로 바른 반응을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모습까지는 인간의 본능적인 보호본능에 의한 행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태가 파악이 되고 실수나 잘못에 대해 진실 앞에 서게 될 때 잘못이 드러난 그 이후에도 내가 계속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핑계와 변명을 대고 나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죄악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도 되느냐 하는 소리를 기습적으로 듣게 될 때 상당히 당황스럽고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순간이 오는데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성도로서 이런 음성이 성령의 외침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바르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자신을 속히 되돌아보고 그래서 만약에 말씀대로 갔는데 반응하는 거라면 우리는 그걸 뭐 그냥 견뎌야 되고 그냥 묵묵히 이겨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죄가 발견됐다면 바르게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는 온전한 길로 속히 회개하고 돌아 나오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약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자칫 알고든 모르고든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의도적인 죄악을 저지를 수 있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잘못과 실수를 핑계와 변명으로 얼버무리며 합리화시켜서 대충 덮어놓고 내 방법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과 실수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바라시는 그대로 되돌아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답게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심판과 저주를 내리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내 생각대로 행동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심지어 욕심에 빠져 순간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그런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게 될 때, 그래서 그것이 드러날 때 숨기고 변명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하고 바르게 회복되는 기회로 만드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공평과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공동체는 결국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 위한 다른 고집과 강직함 외에는 내 고집을 피우지 않고 내가 먼저 바른 공의와 공평을 지켜가는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과 실수를 감추는 하루가 아니라 잘못과 실수가 있다면 드러내고 인정하고 바르게 말씀으로 고쳐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가기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